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집중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서 곧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겠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참 놀라운 선포죠.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셔서 성도들, 신자들, 제자들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한 사역과 성도들을 향한 사역, 이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15장에 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이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거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구별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Being in Jesus.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정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영양이 분산될까봐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열매를 맺을 그 가지에만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여기 깨끗하여졌다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겨줄 때저 씻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이미 온몸을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너는 온몸을 씻어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너는 깨끗하여졌다는 표현은 사실 너는 중생되었다. 너는 영적으로 부활이 되었다. 너는 거듭났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5장 3절에서도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중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매 맺으려고 아득바득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가지가 저절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듯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새벽에 요한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차원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도 사실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머물지 아니하면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머물지 아니하면 메노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신비한 연합의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간의 반응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부정과거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는 간단해요. 그냥 단순한 과거예요. 완료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연합하여 계신다.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과거예요. 그런데 거하라고 하는 이 능동,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 뜻을 따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는 이 반응, 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반응을 순종하는 모습을, 능동적인 자세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가셔서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양식인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이 뭘까요? 거하지 아니하면 이겠죠.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뭘까요?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나를 떠나서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자에게 제자에게 엄중한 경고로 하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게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제자고 아무리 신자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6절에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 불살라질 것이다. 사실은 이 의미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 요한이 첫 번째 차원을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랑 좀 충돌이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뭘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신자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15장의 말씀의 대원칙, 대전제는 붙어있으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5절, 6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척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이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전할 때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열두 제자만 남았죠.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였죠. 사탄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연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그 반응, 인간적인 그 반응을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의미를 조금 더 논리를 확장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다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고 그분께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따르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연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기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14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16장에서도 그래요.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 말씀, 각 장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기도예요, 기도.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제자들의, 성도들의 기도로 아버지가 듣고 일을 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신비한 연합의 세 번째 국면이 뭐냐면요, 9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10절에 보면 나와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비유의 세 번째 구분하여서 단어를 써서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상태를 요한은 굳이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계명, 지키려고 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상태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자의 삶의 원리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능동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많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은 예수님이 너무 이뻐해서 듬뿍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기쁨의 비결,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세세하게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무 기쁨 가운데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이 연합의 비결을 깨닫고 아버지 예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묵상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슴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전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캠퍼스 전도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청년들과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도 맛보게 되고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없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도 가슴이 기쁨으로 넘치지만 똑같은 그 기쁨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16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하는 비결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진원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아는 내용인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로는 저도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려지고 아주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빛이 임하더라고요. 그 빛은 내 안에 빛은 주변에 느껴지도록 저희 아내가 느끼도록 저희 아내가 11년 동안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런 상처를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그 어둠이 빛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같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간사님들이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합의 신비, 이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묵상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